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믿음이 오기 전과 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의 차이에 대해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의 차이를 인간의 행함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에서도 대부분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기에 신자들에게 있어 행함은 믿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게끔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의 현실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행함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과연 야고보서의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인지 먼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그리고 종교적인 실천을 주로 행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함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2장 17절 바로 앞에 있는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에게 쓸 것은 주지 아니하면서 마치 그들을 걱정하는 듯한 말만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할 때 살아있는 믿음은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쓸 것을 주는 것이 산 믿음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행함에 대해 또 다른 예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보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칠 수 있어야만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준 여리고성의 나합의 예를 들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세 가지의 행함, 즉 독자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돕는 여리고성의 나합,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에게 쓸 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언급한 이 세 가지 행함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죽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의 서두를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요.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모든 말씀은 다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있으면 뭔 얘기입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2장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여 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죄를 범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궁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유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 언급한 후에 그 다음에 궁유를 말하는 것은 사람의 차별이 곧 궁유과 연관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유에 대해 말한 뒤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행함,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그리고 여리고성의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에게 쓸 것을 주는 것에 대한 이 세 가지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역시 이 세 가지 행함이 궁율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단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성경은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로 전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바로 긍휼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적인 조건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신자라면, 그리고 그 긍휼을 받은 신자라면,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는 신자라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외적인 조건으로 대하지 않으신 것처럼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차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은 예수님의 긍휼로 형제를, 자매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긍휼이 없는 그 어떤 행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함이 아니며 또 믿음이 아닌 죽음 믿음일 뿐이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설교를 나눌 때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기에 있는 것을 모두 팔아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것을 보면 오늘날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사랑이라고 칭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과 사랑은 별개라는 의도로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형제 자매의 굶주림을 도와주는 것, 그 도와주는 게 긍휼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성경은 도와주는 것과 긍휼은 별개로 보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헐벗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 긍휼이 없이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결론적으로 긍휼이 없는 그 어떤 행함도 비록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굶주린 형제자매를 도와주고 이런 행함도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행함이 아니며 또 믿음도 아닌 죽은 믿음일 뿐이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헐벗고 굶주린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인간적 동정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긍휼로 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휼은 자기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내어놓게 합니다. 그래서 헐벗은 자에게 말로만 어떻게 할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쓸 것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고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여 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그것을 내가 알고 그 긍휼을 받은 자라면 내게서 당연히 나타날 것도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동정도 아니고 그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하여 내 것을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로 인해 드러난 것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경외함이었습니다.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죽어야 할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경외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은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준 것도 인간적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고 그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을 믿은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 라합의 믿음이 여호수아 2장에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요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실상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니까 심판받고 여리고 성과 함께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진멸할 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가 말한 세 가지 행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보면 야고보가 말한 행함은 긍휼을 의미하며 따라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면 그로부터는 긍휼의 모습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죽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과 같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아무리 무엇을 해도 많은 것을 행해도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는 행함은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란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은 믿음이 없을 때는 율법에 매인바 되고 율법에 갇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결국 인간의 행함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말한다면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의 말과는 다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율법에 배이고 율법에 갇힌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것이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가르치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과의 말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나는 행함에 매이지 또 갇히지도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행함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행함을 기준으로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고 행함이 없을 때는 행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믿음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할 때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믿음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행위 아닙니까? 행함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코 율법에 행함에 매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바울 사도가 말한 믿음이 없을 때 율법에 매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바울은 믿음이 온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란 율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뜻이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다른 말로 하면 행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기능 때문입니다. 초등교사는 어린아이를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당시에, 그러니까는 그 헬라 문화가 꽃피었던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린아이의 가정교사로 초등학문을 가르치며 의복과 식사 그리고 행동을 돌봐주고 학교에도 데리고 다니는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스승이며 후견자의 역할을 했고 아이는 그가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초등교사, 즉 스승이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인이 되면 초등교사는 아이에 대해 더 이상 스승이나 후견자로서의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하고 아이는 초등교사에게 순종해야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초등교사의 관습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이러한 초등교사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앞에서 말한 대로 초등교사는 어린아이에게 필요합니다. 어른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린아이, 즉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율법을 초등교사로 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어리석은 사람, 즉 어린 사람들은,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행으로 믿음이 증거되고 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선행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믿음이 오기 전에 가졌던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믿음을 자신들의 행위로 증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선행도 동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곧 믿음이 오기 전에 어린아이의 생각이며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얘기대로 율법은 이러한 어린 그리고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가치없고 무능한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초등교사의 역할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긴 하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인 초등교사로 인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즉 신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초등교사는 즉 율법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다만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것이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신자가 실천하고 행해야 할 목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교사로서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의롭지 못함과 인간의 구원받지 못함을 지적하는 역할로 주어진 것이 초등교사인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가 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복음의 내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열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셨다는 복음의 내용이야말로 죄가 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선행이나 율법 준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에 의해 행하심을 믿는 자로 살아갈 뿐입니다. 믿음이 온 후에 신자는 인간의 행함에서 벗어나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만을 바라보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가운데 살 때는 모든 기준이 그 사람의 행함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뜸하는 말이 믿음이 좋네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준이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날 때가 판단되어질 때가 어떤 때라고요?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 다른 표현하면 어린아이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지하고 의롭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런 우리들의 행함에서 벗어나서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만을 바라보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나타난 변화입니다. 사람이 바뀐다면 이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함이었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다면은 무엇이 바뀌게 됩니까? 자신의 행함이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됨을 알고 바라보는 자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자로 여금 실천을 해야 믿음이 있다는 증거다라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어떤 실천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하는 선을 행했다고 해도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자가 어떤 실천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 죄인된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예수님에 의해 행하심만 의지하는 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에 매이지 않는 신자인 것입니다. 즉 행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행함에도 매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많이 출석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는 그 행위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내게서 긍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제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구제를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게 있다면 여태까지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그 행함으로 자신의 행함으로 믿음을 점검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손뼉 받을 칭찬받을 만한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매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실천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행하심 앞에 우리의 행함은 행함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의라고도 말할 수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함 뒤에 감춰있는 우리의 악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확고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의에 해당될 수 없음을 아는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믿음이 온 후에 신자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행함을 강조하는 교회의 가르침은 성경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근거로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의 행함은 결코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함을 보인다 해도 그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율법의 매인자고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에 대해 뭔가 인정은 되면서도 아무도 한 가지 허전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온 후의 삶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 나타나야 할 삶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삶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야고보서의 말대로 죽은 믿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삶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삶은 대부분 윤리적인 의미,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선행이며 또는 종교적 활동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믿음으로 인해 나타나야 할 삶이었다면 성경은 믿음으로 인해 사도들의 사역에서 그러한 삶을 분명하게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신자로 여금 예수님의 길을 가도록 하고 오늘날 신자 또한 사도가 간 그 길에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사도들이 받았던 믿음이나 우리가 받은 믿음이나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은 믿음이니까 사도들이 주님이 가신 길에 서 있는 길을 믿음으로 갔다면 우리 또한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사도들과 동일 선상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처럼 믿음의 삶을 선행이라면 사도들에게도 선행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선행을 소개하며 신자들도 사도처럼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촉구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도들의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표현들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았다거나 또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활동을 뛰어나게 했다는 기록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사도들을 예수에게 미쳐서 복음만 전했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임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설행처럼 눈에 드러나는 특별한 실천이 믿음으로 나타나야 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선행을 하기 위해 애를 쓰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며 고아원이나 복지관을 찾아가 봉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믿음의 삶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흔히 가정주부의 일상은 특별하다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런 말 하죠. 가정일은 뭐라고요? 해도 표가 안 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정주부에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삶, 쉽게 얘기하면은 선행을 하고 시설을 찾아다니며 봉사하고 복지관을 다니며 수고하는 이런 일들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라면 그냥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안일하기도 바쁠 테니까요. 우리의 생각처럼 믿음의 삶을 어떤 특별한 선행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정주부에게는 믿음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 이야기라고 여겨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영원히 저주에 갇혀야 할 자신이 예수님에 의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받게 된 것만으로도 자신은 넉넉한 자임을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그 모든 삶에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그냥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에서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과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이지만 그분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게 하심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여 이 고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예원가정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은 세상의 어떤 일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기준이 됐을 때는 그 일을 행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할 때는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요동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삶은 세상의 어떤 일에서도 흔들림 없이 항상 그 마음이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게 합니다. 다만 주의 은혜가 감사할 따름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믿음이 온 후에 나타나는 신자의 진정한 변화이며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예원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